자, 갑니다. 화포의 큰 나무도 작은 쌍에서 나며 구충의 고대도 그 처음은 작은 흙을 쌓아 올려 이룩된 것이다. 고대의 철학자 노자의 말입니다. 기마사 스타판 시즌 5.0 1부에서는 현업 기획자와 함께 기획자의 기초와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기획자와 마케터가 함께 듣고 수다 떠는 기마사 스타팟입니다.
수다팟.
안녕하세요. 기마사 수다팟 DJ 심홍입니다. 2015년 사랑하기 좋은 계절 봄을 보내고 시원한 바캉스의 계절 여름에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기마사 시즌4 이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셨는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이겨내고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마사 수다파 시즌 5.0 1부를 시작합니다. 기획을 마주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은 바로 기획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인데요. 조금 막연하지만 가장 궁금하기도 한 질문입니다. 미국의 경영학자 케프너와 트리커는 기획은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여기서 문제란 기대한 수준에서 일탈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획의 기자는 사람인가 발찌의 합자로 발돋움하여 멀리 바라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의 획자는 성깔 도방화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글자 획으로 나뉘어져 칼자국을 내서 나누다는 뜻을 한자풀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그 그림을 칼로 잘 다듬는다는 뜻인데요. 막연하게 기획을 생각했던 많은 분들에게 기획의 재정립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자의 기초와 기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기획의 기술 저자 김희영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녹음을 일요일에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나오시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주중이나 일요일이나 똑같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저희 그 희영님을 만나 뵌 지가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그쵸?
네,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는 차근차근 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먼저 희영님 하시는 일과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마사에서 아이디가 업작가이고요. 현재 MPA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해서 졸업과 동시에 입사하면서 휴대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었고 이제 4년간 근무를 한 이후에 직군을 변경해서 기획자로서 현재까지 8년째 일을 하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개발자에서 기획자로 포지션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일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현업에서 있으시면서 가장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초기에는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도전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때 일이 너무 바빠서 직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현업에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매일 하는 일이니까 문서 작성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문서 작성을 해서 부장님께 갖다 드리면 너무 고칠 부분이 많다고 빨간펜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 제가 받아보면 완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온 보고서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었죠.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그려놓으신 건 아니고요?
네, 거의 빨간펜 선생님이셨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때가 혹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일인가요?
그때가 2007년이니까 8년
와,
됐죠?
네, 네, 8년. 그럼 8년 전부터 이제 기획자로, 어쩌면 프로그래머에서 이제 기획자로 그렇죠.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네요.
네, 네, 맞아요.
네. 이 책을 현재 세 권 쓰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지금 현재 쓰신 책이 기획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책 제목이
네.
기획의 기술인가요?
그렇죠. 기획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기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수. 를 담는다는 의미로 기획의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희영님께서 국가의 또 애국자로서 임구를 한 명 또 놀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뵀을 때 만삭이셨던 몸으로
그렇죠.
뵀어요.
네네.
뵙고 아이를 낳으시고 난 다음에 책이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아이를 가지셨을 때 책을 쓰셨던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임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회사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업무를 조정을 하게 되면서 약간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데요. 아, 좀 책을 좀 써보고 싶다. 네, 태교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때까지 일을 했던 것을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책을 썼었죠.
그렇군요. 현재 다니시는 직장이
네.
S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S사. 아무래도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가고 싶어 하시는 대기업이신데
네. 네.
그 회사에서의 좀 어떤 제재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일반인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을 쓰다 보니까 주변에서 먼저 조언을 해줬었고요. 아무래도 책 쓰는 거나 강연하는 거에 대해서 인사과랑 면접 면담을 해봐라 그런 조언을 해주셨고 허락하게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세상에 못 나올 뻔 했었죠.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게 돼서, 연이 돼서 계속 네. 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도서 기획의 기술을 쓰시면서 어떤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다면 어떤 스토리일까요?
직군을 한번 옮겼다 보니까 평소에 사람들한테 면담을 많이 해줬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획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획부서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면담을 많이 해줬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환상에 젖어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 부서 옮길 때 드라마에서 만들어낸 그런 기획실장 굉장히 멋있잖아요. 굉장히 트렌디한 남자 주인공들이 이렇게 주인공을 맡으니까 저는 기획부서에 가면 제 남자 동료들 다 그런 줄 알았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멋있게 차려입고
그쵸.
젠틀하게.
네, 또 초고속 승진도 하고.
그렇죠.
근데 현실은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 겉에서 보는 겉모습만으로 이렇게 부서를 옮기거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겠다 싶었었고요. 제 스스로 저는 아주 준비가 잘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문서 작성이라든지 보고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죠. 아 사람들이 이런 것쯤은 좀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나왔어요.
그 에피소드는? 책에서 보시는 걸로 물론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그랬군요. 기획을 이력서 한 줄에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겉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부서고 다들 하고 싶어라 하는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같이 일을 시작했지만 퇴사를 하거나 또는 원래 개발 부서로 돌아간 동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나도 좀 아니다 싶을 때는 돌아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부서를 옮겼으니까 끝까지 여기서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이력서에는 마지막 한 줄 기획자로 남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마케팅 하는 사람들 커뮤니티랑 또 연결이 되신 것 같은데 또 특별하게 연결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 김아사와 함께 또 하시게 됐나요?
네. 제가 다른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멘토 한 분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분께 평소에 이것저것 뭐 소소한 질문거리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아 김아사라는 카페에 가면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한번 가입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평 이벤트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다가 번개탄 에서 시몽님 처음 만나게 됐고 그때 네. 제가 얘기를 했죠. 책 나온다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이 낳으시고 네. 책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연락이 오셔서 또 저희 쪽에서도 서평 이벤트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때 작년 겨울쯤에
네, 말콤 글래드웰 네. 거기서도 봤었죠. 네.
관련된 강연도 같이 보러 갔다가
네.
우연찮게 또 강연을 강의를 예, 하신다고 하셔서 어, 그럼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소모임으로 뭐 소강의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또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계속 인연이 이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현재 M시리즈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획 관련된 소강의로 그 원데이로 시작을 했고 그게 조금 이제 다져지면서 M시리즈 MPA라는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처음에 이 강의를 꾸준하게 그 하시는 것과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과 좀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강의할 때와 지금의 모습을 좀 비교하신다면 스스로에게 주는 의미나 혹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전에는 강사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게 됐었는데요. 목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얘기를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목소리가 갈라지거나 또는 목이 꺾이거나 또 기침을 하거나 그렇게 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그런 걸 처음 알게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돌이켜보게 된 점 그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실 거고 앞으로의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도 가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MPA 수강생 중에 가장 많이 변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이신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지금 4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1기에 다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무언가를 뭐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M시리즈 거의 다 섭렵을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네. 온라인 상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뿌듯하죠. 물론 지금 그때가 2월이었던 것 같은데 2월 이후로 직접 뵌 적은 없어서 어떻게 변화되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이제 온라인 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아,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밝고 더 적극적으로 변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희 MPA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MPA는 이제 중간에 P가 플래닝이죠. Master of Planning Administration의 약자인데요. 대부분 기획 관련해서 가르쳐주는 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기획 부서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지만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획의 기초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고요. 크게 8시간짜리 코스인데 기획의 기초, 개념을 먼저 잡고 기획자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주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인 문서 작성, 보고와 발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기획을 잘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본인의 생활 습관까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실습 시간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예시를 가지고 일단 과제도 해오시면 현장에서 발표도 하는 그런 수업도 있는데
네.
아마도 뭐 7월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소강의 형태로 해서 원데이식으로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희영님이 생각하시는 기획의 기초와 기반 무엇일까요? 그 기초와 기반이 뭐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런 것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기획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스킬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프레젠테이션도 필요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것 역시 뭐 큰 장점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의 기초와 기반을 다지는 거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기획자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회의가 들거나 또는 방향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먼저 잡아주는 기획자의 마인드를 잡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업무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술이죠. 문서 작성. 그리고 세 번째가 업무를 함일수록 또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요구되는 능력이 보고와 발표. 저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고와 발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 그렇죠. 향상이 될 수 있지만 기획자의 마인드 같은 경우는 네. 비해, 그러니까 행동 양식, 어떤 자신의 생각과 이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본인이 하는 이 업에 대한 사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그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네. 기획자의 마인드 셋업에 있어서 네. 뭔가 좀 실제적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바로 좀 선행하시거나 네. 이렇게 좀 팁으로 주실 네.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기획자의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비서처럼 일을 하라.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에서 정부기관이나 또는 기업에서 비서실장과 기획실장을 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아마 외국계 기업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내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생각을 하게 될 때 비서라면 어떻게 일을 할까? 한번 관점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생각보다 명쾌한 답을 얻으실 것 같아요.
보여주시는 영화가 또 한 편 있죠. 네. 기획자의 마인드 편에 뭐 비서처럼 일하라라는 그쵸. 부분에서
아마 남자분들 한두 분 빼고는 거의 다 보셨던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를 저는 이제 항상 일부분을 보여드리는데요. 거기에서 물론 주인공은 비서죠. 제가 개발자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영화가 아, 비서니까 저런가 보다, 패션 업계니까 저렇게 일을 하나 보다 그냥 넘겼었는데 기획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저 상황에서 똑같이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구나 느끼게 됐어요. 퇴근하는 여자 주인공을 불러다가 오늘 저녁에 있을 파티에 너도 같이 참석해서 나를 도와라 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선임 비서가 있죠. 그 비서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참석자 얼굴하고 이름을 다 외웠는데 주인공은 2시간 남짓한 시간에 거기에 참석하는 게스트의 정보를 다 외워야 했었어요. 거기에서 잘 도왔고 그래서 그 주인공은 편집장에 신임을 얻게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내용이 겪게 됐었어요. 대표이사님께서 실리콘밸리 지역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그때 30개의 스타트업 CEO들하고 미팅이 있었고요. 기간은 아주 짧았죠. 3박 4일 동안에 30개 업체를 만나니까 비행기로 미국까지 이동하는 시간 이틀 빼면은 거의 하루 반 이틀 사이에 업체를 그렇게 많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 회의에 동행을 하게 되는 분들은 주인공이 했던 것처럼 대표이사 옆에 서 있으면서 어떠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특징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귀띔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잘못 알려주게 되면 그분은 눈밖에 나는 거죠. 넌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이렇게 그 한마디면 예, 네. 뭐 회사 내에서도
그렇죠.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이유는 제가 또 졸업한 학과가 패션 디자인과고 또 패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라서 너무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결국 마지막에 그녀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화려하고 뭔가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이상향보다도 그렇죠. 평범한 그녀의 또 삶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의 시선보다는 본인의 이제 행복, 본인이 이제 이 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어떤 자기가 바로 서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자가 왜 기획을 하는가에 대한 본업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월급을 받고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행태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획이란 너무 어렵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그 이영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돈을 위해서 내가 기획을 한다기보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미션이나 뭐 사명이라면 내가 끝까지 이것을 한번 잘 해보겠다. 재미있게 한번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에서 자세나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려우시다면은 저 희영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김하사 카페 내에 억작가 이제 김희영 아이디를 치시면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방법이 있죠. 네, 오프라인 나오셔서
네, 네. 네, 소강이 MC리즈 강의 들으셔도 되고 소강이 들으셔도 되고요. 네.
오세요 그냥. 네, 오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웰컴.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서서 기획의 어떤 기초와 기반, 뭐 기획자의 마인드 여러 가지를 좀 다뤄봤는데 현재 희영님께서 계신 분야가 네. 이렇게 따르릉 따르릉 네 모바일 네. 네. 모바일 쪽에 계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IT 분야에서의 트렌드나 기술 등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모두 손에 스마트폰 한 대씩 다 들고 계신데요. 워낙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랑도 점점 만나고 있고 또 디지털 카메라랑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과시럽에서 나오는 신제품이나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신제품을 보더라도 항상 카메라 관련 기술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화질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떠한 애플리케이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되고 있는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신기한 것은 핸드폰은 전화를 받고 거는 기능 혹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송수신에 대한 기능으로서 발달이 됐는데 지금은 고성능의 카메라를 넘나드는 영역으로까지 번진 것 같아요. 정말 기획자분들은 많은 부분을 좀 섭렵하고 좀 공부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을 굉장히 어렵게만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희영님이 그동안 경험하셨던 그런 어떤 기획에 대한 경험 내에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기획이 따지고 보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말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동할 수 있게 하는지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다 기획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글이나 말로 잘 표현을 해야겠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다들 뭐 일기를 써라 이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그거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뭐 일기의 형태뿐만 아니라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SNS를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너무 격식 없이 편하게만 쓰지 마시고 조금은 뭐 분량이라든지 거기에 쓰이는 어휘 같은 거를 조금은 정제해서 꾸준하게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희영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키워드를 하나 뽑는다면 꾸준히라는 키워드를 그렇죠. 뽑고 싶은데요. 요즘에 개인도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면서 네. 뭐 블로거,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인한테도 맞는 미디어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네. 꾸준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서 기록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항상 얘기하시지만 기획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 역량 중에 하나 첫 번째 가장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스피드?
아 그렇죠 스피드
네 스피드 네. 지금 똑같이 배웠어도 가장 빠르게 기록하고 남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네. 그냥 그것은 경험이고 흩어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항상 기록을 얘기해 주셨는데 스피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네. 부분에서 저희 희영님에게 기획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획을 콜럼버스의 계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계란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삶은 계란을 깨트려서 세우니까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면은 정말 쉽고 단순하지만 그것을 처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그런 네, 시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과정이 저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쉽지만 내가 처음 시작하기에는 정말로 많은 생각과 고민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획이 아닐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각자도 갖고 있는 생각도 다르고 기획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희영님에게 기획자로서 기획을 네.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꼭 모르겠어요. 이제 회사 말고도 또 다른 또 꿈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기획자가 가장 기획을 잘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서 거기 목표에 맞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세 권의 책을 써냈지만 조금 더 제 이름으로 된 책을 써내고 싶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메신저가 되는 게 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꿈을 응원합니다. 막연한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는 후회하거나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의 기초와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기획자의 마인드가 있다면 타인과 다른 차별화를 가지며 논리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자로 거듭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희영님과 함께 기마사 스타팟의 독특하지만 귀여운 2015년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갑니다.
의기양양 잘할 거야.
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하는 나와 마케팅하는 너희가 팟캐스트로 뭉치게 됐어. 사탕보다 달콤한 수다 팟을 줘봐. 미너 빠져나올 수 없어. 기마사 궁합을 나누지. 기마사 인생을 즐기지. 기마사 기대되지 우리의 모습이 DJ 시몽의 기마사 수다팟.
네, 이번 코너는 기마사 수다팟 시즌 5.0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저희 스피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그 여자의 질문 그 남자의 대답입니다. 저희 스피치 전문 아카데미 최동빈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벌써부터 수다파 들으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피치리움에서 이제 원장과 대표를 맡고 있는 최동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아나운서로 근무했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시몽님 만나서 네, 이 수다팟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여자의 질문, 그 남자의 대답 이 코너를 통해서 저희가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또 경험들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 그러세요? 네.
실제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이쪽 이제 내방하셔서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열려 있죠.
아, 저희 아카데미.
아,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저는 오시는 게 환영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저도 그렇고 아무래도 뭐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녁 때가 되면 목이 좀 많이 뻐근한데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려운 고충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목에 대한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장 좋은 것은 목이 좀 아프거나 하면 그냥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잠을 잔다거나 이렇게 휴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계속 말을 이어가야 한다. 그럼 차선책을 저희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제 목은 사실은 이제 성대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고 그래서 목은 아마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좀 못 잤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예민하다거나 신경이 그럼 바로 목소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걸 좀 관리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물을 많이 마셔서 습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찬 물, 뜨거운 물보다는 적당한 미지근한 물을 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주 마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가수분들 라이브 프로그램 보시면 가동 리허설 현장 같은 게 잡힐 때가 있죠. 그러면 옆에 이런 물통 들고 정수기에 급수하듯이 드시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네 저도 TV 통해서 좀 몇 번 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최대한 좀 수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목이 좀 답답할 때 갑자기 답답할 때 하면서 이렇게 목을 많이 푸시는데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대 쪽은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큰 소리에도 약하고요. 이런 호흡들 많이 들어가는 거에서도 호흡이 많으면 약간씩 스크래치가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속삭이거나 저음일 때도 그러니까 큰 소리보다는 시몽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이 좀 덜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소리들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많지 않은 일상생활에 쓰는 보통 목소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나 속삭이는 것보다는 그냥 평소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목이 답답할 때는 그냥 침을 삼키시는 정도가 목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목이 좀 뻑뻑하고
네.
아픈데라고 하면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목캔디라든지 뭐
네.
상쾌하게 해줍니다 막 이런 슬로건을 가진
네.
사탕류를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건좀 도움이 되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시 처방이고요. 순간적으로 약간 기름칠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네.
목에 기름칠을
네.
해준다는.
다만 목캔디나 이런 캔디류를 먹었을 때 침샘을 자극하면서 발음에 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급한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물 드시고 조금 시간 갖는 게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너무
지금.
정보성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저안 그래도 아까
네.
전에 살짝 목좀 풀다가 저희가
예.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닉네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 시몽님으로 불러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사석에서 뭐 대표님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직함을 좀 부르다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 인터넷 문화나 이런 커뮤니티 문화에 좀 약간 문외한이라서 닉네임 문화가 좀 제가 낯설긴 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소수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제가 뭐 적응을 해야죠. 네.
닉네임 하나 정하세요.
닉네임이요?
네.
네. 하나 정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좀 하든가 아니면 제가 한번 지어오든가 다음
네.
시간부터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최 대표님
네.
닉네임과 같이 함께 소개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스타팟을 위해서 한번 닉네임을 하나, 네, 하나 파오도록 하죠. 예.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호흡, 에
네.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발음도
네.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또 목에 대한 관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또 하나가 호흡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목소리가 나오는 그 뭐랄까 구성 요소들 뭐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될것 같다.
네.
그거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계통을 굳이 비유하자면 악기에 비유할 수가 있고 많이들 비유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악기에 많이 비유를 하세요. 저희가 호흡하는 것은 관악기의 길이와 이제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은 관악기는 좀 경쾌한 소리를 내는 반면에 좀 길고 굵직한 관악기들은 중후하고 울림 있는 소리를 내잖아요. 사람의 이 호흡에 따라서 나의 소리를 좀 굵고 좀 전달력 있는 관악기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편하게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이제 목이나 좀 가슴 정도까지의 폐호흡 정도를 하면서 편하니까 네, 그 정도 호흡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적인 장소에 나서서 뭐 방송이라든가 대중 강연이라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전달력 있고 울림 있는 소리를 낼때 유리하겠죠. 호흡이 깊어질 때 훨씬 더 좋은 악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소리를 다섯 개로 구분을 합니다. 위쪽부터 말씀드리면 이마가 울리는 두성 그리고 코가 좀 울림이 있는 비성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후성 성대가 목에 있다 보니까 편하게 내는 소리가 후성이고요. 그다음에 흉성 가슴 소리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은 소리다 가장 깊고 울림이 있다는 소리가 복성 하는데 배를 울려서 내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두성은 저희가 노래할 때막 고음 낼때 이럴 때 아니면 쓸 일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뭐 중국어나 이러는 이제 글자 자체가 좀 비성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어는 뭐 받침 이응 정도 아니면 뭐 비성을 쓸 일이 거의 없고요. 후성, 흉성, 복성 이세 가지를 저희가 보통 쓰게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복성이고 괜찮은 게 흉성, 그리고 가장 아쉽고 약한 소리가 후성, 목소리, 목을 쓰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목소리가 목에서 나와서 목소리라고 하는데 사실 목으로 내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배로 낼때 좋은 소리가 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흉성 같은 경우는 아마 감정과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흉성 가수 하면 박효신 씨. 우리가 흔히 소몰이 창법 많이 하잖아요. 이
그렇죠.
오 이런 소리들이 가슴 울림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그래서 감정 표현하거나 아니면 연기하는 배우들 이런 감정적인 대사 처리할 때 흉성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사실 아주 건강한 소리는 아닙니다. 가장 많이 흉성을 듣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바로 병원이거든요.
병원이요.
병원에 계신 이 노인분들 아 주사 좀 주세요. 이게 아플 진짜, 예. 아플 때라는 소리가 흉성이에요.
네, 네. 정말 옆에 할아버님이 네. 계신 줄 알았어요. 네. 네.
이제 저희가 뭐 성대모사라든가 연기할 때 할아버지들 연기하시는 분들은 다 이 흉성 쓰시는 거죠. 안타깝지만 좀 나이가 들고 힘이 기력이 떨어지면 흉성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흉성보다 건강한 소리는 그렇다면 바로 복성이 되겠죠.
그렇죠.
배까지 가슴 울림을 좀 지나서 아랫배까지 숨이 깊이 들어가고 그 숨에 힘을 줘서 다시 소리를 내뱉을 수 있는 복성. 이게 가장 패기 있고 건강하고 컨디션에 영향도 안 받는 그런 좋은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서 연기자나 뭐 아나운서라든가 목소리를 좀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곳에 와서 보이스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복성을 좀 익히게 되죠.
네. 딱 두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예.
뮤지컬 배우 같은 분들은 네. 대사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노래 안에 감정이 같이 네.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럼 보통 뮤지컬 배우 하시는 분들은 복성 말씀하셨던 네. 그것 위주로만 좀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 가슴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흉성으로도
네.
좀 이용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사를 할 때와 노래를 할 때가 이제 발성법이나 호흡법이 좀 바뀌게 되죠. 그런 점에서 뮤지컬 배우분들은 두 가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 하시던 분들이 뮤지컬 배우를 건너갈 때 좀 장벽을 느끼는 게 당연히 노래겠죠. 뭐 춤보다는 노래인 경우가 더 많고요. 연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뮤지컬이 편하다고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극 대사보다는 노래에 좀 더 호환이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대사를 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무조건 복성이 유리하고 간혹 감정 처리할 때 흉성 정도 쓰게 되죠. 노래로 가면 이제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자체가 일단 높아지고요. 그리고 노래 자체는 모든 게 감정이다 보니까 일단 복성, 흉성도 쓰게 되고 노래에 따라서 두성으로 갔다가 후성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제 쓰게 되거든요. 뭐 성악이나 노래 쪽은 평소 대화할 때 호흡 발성과는 아예 좀 다릅니다. 분야가. 그래서 복성을 갖고 있으면 유리합니다만 노래할 때는 복성만 갖고는 또 안 되는 게 있죠. 네, 두성도 쓸 줄 알아야 되고 후성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스킬을 요하는 게 아무래도 뮤지컬이 아닐까 싶네요.
대단하시네요. 뮤지컬 네. 배우 하시는 분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다팟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코너를 또 들으시는 분들은
네, 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복식 호흡을 또 하고 복성으로 좀 훈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에키스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가장 간략하게 팁을 드리자면 제가 숨을 들이마실 때 실제로 배로 공기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느낌상 배까지 숨이 들어간다인데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폐호흡을 똑같이 합니다만 폐가 불어나는 게 옆으로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아래쪽으로 팽창하는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폐 밑에는 이 횡경막이라는 근육이 하나 받치고 있습니다. 여기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데 숨을 최대한 깊이 쉬어서 이 횡경막을 좀 내리눌러서 이 배에 있는 장기들이 좀 밀려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숨을 쉴 때 느낌은 뭐냐면 내 숨을 최대한 깊이 쉬어서 내 숨이 내 배 바닥까지 간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아랫배가 좀 많이 밀려나가겠지만 내 숨으로 내 배 바닥을 찍었다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깊은 숨을 쉬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이게 첫걸음이 될 겁니다.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딱 되는 거거든요. 소리가 나와도 깊이 나올 수 있고 숨도 좀 오래 갈 것이며 전달력도 좋아질 테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좋은 연습과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을 만들어라
그렇죠.
라는 거네요.
네,
네 오, 좋습니다. 저희 아마 앞으로 시즌 5.0 그리고 5.5에서도 저희 대표님도 뵙고
네네.
같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남은 이야기들은 또 차차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벌써
네,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가볍고 좀 즐겁게 가려고 했는데 첫
네.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소프트하게
네, 닉네임 좀 가져오시면
그러면 좀 소프트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소프트한 닉네임 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이런 느낌으로
아이스크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또 2부 때 뵙도록 할게요.
네.
그 여자의 질문
그 남자의 대답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다음 코너는 김아사 스타팡과 함께하시는 파트너사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위한 일이다. 매일 책을 읽고 함께 성장하는 어썸 피플. 말에는 당신의 생각과 철학이 녹아있기에 스피치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올바른 스피치를 모두 모아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사명을 가진 스피치 리움. 보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메타를 나는 메타 스티커 매니아의 보물창고. 전자팝스부터 디자인까지 메탈 스티커의 절대강자 메탈 클랜. 드림 투 리얼리티라는 슬로건으로 디지털을 통해 언제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기업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컴퍼니 도보트래빗이 김아사 스타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김아사 카페 왼쪽 카테고리 온에어 수다방에 올라온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주파수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각의 주파수는 김아사 카페의 다양한 사람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팟캐스트라는 채널에서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공유하고 싶은 멋진 명언, 설레는 일상, 다양한 축하 내용 등 모든 이야기를 남겨보세요. 그러면 김아사 스타팟이 모두 전파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의 주파수를 전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닉네임 휴암님이십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 라틴 격언의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가끔씩 휴암님이 이렇게 오셔서 좋은 명언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거기에 김아사 회원분들은 어떤 댓글로 같이 소통을 했는지 볼까요? 흐뭇보이테일님은 의미 있는 문장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침에 이 문장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좀 맴맴 도셨나봐요. 휘엄님이 그래서 공유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라쿠카 라차님, 여우보단 고슴도치인가요? 라는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휘엄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많은 것을 아는 여우라도 고슴도치랑 싸우면 가시를 세우고 몸을 웅크리는 고슴도치가 항상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라쿠카 라차님이 저도 고슴도치가 더 귀여우니 고슴도치 편을 드겠습니다 라고 써놓으셨는데 갑자기 휘엄님이 응원전 하는 거냐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두 분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놓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김아사 수다파서 들으시는 분들도 남겨놓고 싶은 이야기나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김아사 수다파시나 혹은 수다방에다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전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김아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상반기의 마지막 정모인 기획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최초 원데이 워크샵도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1박 2일 워크샵으로 가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하루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해서 즐거운 도전, 나에게 집중하자라는 시간으로 버킷리스트도 만들고 여러가지 다양한 이야기로 상반기의 마지막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15년 하반기 일정을 알아볼까요? 7월에는 1% 사회가치 창출 프로젝트 슬로건에 마케팅 재능하는 페스티벌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케터와 뮤지션의 콜라보, 뮤지션 브랜딩을 목표로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그들의 성장 과정을 응원하고 지켜봐주세요. 8월에는 기획자 마케터에게 모두 유용한 트리즈 세미나, 9월에는 상반기 4월에 진행했었던 다문화 가정을 위한 나눔 바자회 제7회차가 열립니다. 10월에는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즐거운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고요. 11월에는 마제페 토크 콘서트, 11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김아사 송년회가 있습니다. 김아사 회원분들이시라면 꼭 이 6가지의 정모를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올해도 꾸준히 김아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화 킹스맨의 명대사가 떠오르는데요. 김아사 스타팟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탄탄한 기초와 기반이 최고의 기획자를 만든다. 기초와 기반을 충실하게 계획된 일을 꾸준하게 기획하고 실행한다면 기획자의 마인드와 태도는 자연스럽게 몸에 새겨져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기획자 마케터가 듣고 수다 떠는 김아사 수다파 시즌 5.0 1부를 마칩니다. 마잉. (목소리) 그래서 저희 또 기획과 마케팅하는 사람들 커뮤니티랑 연이 되신 것 같은데
시작하시죠. (웃음)